중에 저는 에스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눔을 합니다.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주전 587년에는 이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던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함락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다 타서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귀족과 제사장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날이 바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날입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다 망가지고 고관대작들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간 이 망국의 세월을 보내게 됐던 거죠. 자, 그 포로기 때에 적국인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의 멸망, 이 바벨론 유수를 온몸으로 몸소 겪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에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임진강 이런 곳이죠. 멀리 있는 자기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망국의 한을 달래고 있는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의 내용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을 붙이고 또 가죽을 입혀서 다시금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처럼, 여러분 마른 뼈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마른 뼈죠? 그 마른 뼈처럼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누구도 다시 재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나라를 다시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참이 마른 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와 사회가 위기인데다가 곳곳에는 산불, 또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지진, 전쟁, 기후 위기 소식이 이제는 너무 잦아서 어느덧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위기의 순간, 망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 환상을 볼수 없지만 이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 골짜기는요, 죽은 자들의 뼈가 가득한, 그러니까 사망의 계곡입니다.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3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저 죽은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에스겔은 감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떠넘기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뼈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대로 저 마른 뼈들에게 소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면서 흩어진 뼈들이 제짝을 찾아서 골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윽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가죽이 덮여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마치 마네킹같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마네킹 같은 그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에스겔이 보기에는 큰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뉴마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십니다. 이 환상의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환상은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은 뼈에서 살아난 자는 결국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오늘 우리들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생기, 곧 성령님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야 하는 위급한 시기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과 소통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또 교우들 사이에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이 동역이라는 개념을 아주 경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 경쟁 의식 속에서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경쟁 의식보다는 동역 의식이죠. 이 과도한 경쟁 의식은 우리 욕심에 의해서 파괴를 낳을 수 있지만 동역의식은 좋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과 살갗이 붙더니 큰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군대는 어떤 뜻입니까? 큰 군대가 일어났다라는 뜻은 사기가 넘치는 거예요. 막 기운이 넘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죠.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역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생기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펄벅 여사의 작품 중에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 펄벅 여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 중국으로 갔습니다. 본국과의 교통이 다 두절되고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속에서도 선교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 7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내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펄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서는 어두운 그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이처럼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이야기, 어두운 노래, 어두운 표정, 어두운 마음, 어두운 계획을 다 내던지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